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우리 주보에는 조금 잘못 나왔는데요.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개정개역으로 읽고 새번역으로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새번역으로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를 개관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아주 또 중요한 역사적인 이 가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무엇인지는 뭐 성경을 익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제 설교를 따라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또 거기서 이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거쳐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정복한 땅을 또 다시 분할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매우 흥미로운데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업, 기업, 목, 또는 우리 지금 새번역에서는 유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용어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하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이렇게 그냥 대표적으로 표현하시거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는 두 가지 복선이 깔려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은 이미 500년 전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 본문에서도 읽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하였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이 이제 이 광야 2세대가 걸쳐서 이제는 가나안 1세대가 됐죠. 이 가나안 1세대가 이제 그 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의 성취는 성취라는 말을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그 복선은 뭐냐면 이 지금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이어서 이 가나안 새롭게 받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뭐 그렇게 잘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광야와는 또 판이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족속들과도 있었고 또 그들과 또 다 이 뭐 깔끔하게 다 이렇게 관계들이 정리되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이나 또는 그들과의 또 어떤 정착한 후에도 그들의 문화와 또 풍속을 종교를 어떤 태도로 배척해야 하고 또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 가나안 1세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1세대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신실하게 아름답게 신앙으로 잘 살아낸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에 있어야 될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이제 다 이제 안 보고 그 앞에 부분들 또 뒤에 부분들 여호수아의 설교 같은 것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가 반밖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단막극 보듯이 단편적인 교훈만 받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를 개관을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이 가나안 1세대가 어떻게 살아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땅을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시거든요. 땅만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더 나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호수아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뒤에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개정 개혁은 이제 기업, 유업, 뭐 목,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새번역은 유산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거 이제 적어놓은 것이고요. 구조를 보시게 되면 네 가지로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전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강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중앙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남쪽이 생기고 북쪽을 이제 점령을 해야 하는데 그 이제 남쪽 점령하고 북쪽 점령하는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땅을 이제 분할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핑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나누어도 실질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어디다 터를 잡아야 할 것인지 이거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러 지파들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땅을 분할받는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유업자를 향한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첫 번째 사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루벤, 갓, 므낫세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열두 지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제 두 지파랑 또 이제 므낫세라는 지파 반이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요단강 동편에 거기에 이제 그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정착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리고 정탐하고 또 도강하고 그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 이제 적지죠. 길갈에다 진을 쳐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할례를 받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남자들은 다 아시지만 얼마나 그게 아프고 며칠 동안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 앞두고 할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업의 땅 정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다가와서 자기들을 위장했기 때문에 평화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또 기부원을 위해서 또 싸워줘야 되는 또 그런 장면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방 점령하고 또 북방도 싸워서 점령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이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 이제 분할해서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서편의 아홉 지파 반 또 서로 이제 나누어서 땅을 취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흐름은 단순하죠. 건너가서 싸우고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고별 설교, 바이바이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먼저 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왜 유산인가? 왜 유업인가?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자격이 있으시길래 그들에게 이런 땅을 남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땅을 주실 수가 있는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땅의 창조주, 즉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래서 땅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부지의 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근데 인간이 이 땅 노름하고 이 땅에 대한 복잡한 그 계산과 또 이 거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지금 골치가 아파져 있고 좀 힘든데요. 사실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 그럼 사실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집착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나 우리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땅이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유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유산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죽어야 그 유산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안 죽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죽으시니까 언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을 지금 여기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업을. 그래서 그것을 유업을 주신다, 유산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그러면 누가 유업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는 가정에서 누가 유업을 받습니까? 자녀가 유업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유업을 받습니다.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유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업에 대한 약속은 누구든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해 주세요. 근데 약속해 주시는데 그 유업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줬다가 거둬가셔서 그런 게 아니고 유업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유업을 거절하거나 아니 뭐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신다는 아니 괜찮아요 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걸 수 있죠. 아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데 난 이 은사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은사를 그냥 내팽겨치면은 그 은사는 자기의 유업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탐욕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유산을 잘 약속을 향해서 그것에 걸맞게 잘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유산의 보배로운 가치가 내 삶에서 열매도 맺히고 이렇게 풍성해지는데 그 이탈해서 그것과는 영 다른 길로 즉 세속적인 길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탐욕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유업은 내게 유업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의 내용이 뭐냐? 유업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유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제 그 새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새로운 가나안 땅을 취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하는 것과 이 그림이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다 이것이죠. 우리에게는 유업이라는 것이 삶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그리고 또 우리 관계도 또 우리의 은사도 또 우리의 학업도 직장도 이 지역 사회도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면서 그 유산에 대해서 유업을 너희들이 이 유업에 잘 합당하게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합당하게 사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업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이라는 공통적인 대목은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이 새로운 삶에 대한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조건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주님의 유업에 대한 상속을 약속받습니다. 그럼 그 유업자는 약속을 이 땅에서 사모하면서 유업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요구됩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광야 세대는 구원받았습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또 홍해 건너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증거이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유업을 약속받았습니다. 약속받았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새 삶을 어떻게 삽니까?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새 삶, 새로운 삶을 살 때 유업에 합당한 유업자가 된다라는 거죠. 1세대는 이것을 배우지 못해서 가나안 땅이 유업화되지를 못했습니다. 2세대는 이것을 잘 배우고 거기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유업으로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 사랑하고 모든 목적과 그 목표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사랑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도 뭐 먹을 것, 입을 것, 뭐 신발 뭐 이런 거 전부 다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또 믿으면서 그건 기본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 다음에 싸우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그 피해당하는 그 당사자들을 아주 단순한 자기의 관계 속에서만 1차적인 관계 속에서만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십니다. 너무나 그것이 아프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지어놓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고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것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그 피해를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픔이 전달되면 우리는 정말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해서 유업의 길에서 이탈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유업이란 결코 유업의 진가를 내 삶에서 내 우리의 인생에서 역사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낼 수가 없다. 그것이죠. 근데 광야 2세대는 무엇을 배웠냐 하면요. 가나안 땅 자기들이 받을 유업이 그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가치는 세속적인 시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땅이 결코 광야보다 더 조건이 좋고 더 편하고 더 풍요로운 땅이라서 좋은 땅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가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여기 합당하게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땅은 점점 더 가치가 풍성해지고 놀라워지는 것이고요. 아, 좋은 거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 갖고 그냥 잘 살면 되겠구나 하고 그 가치를 그냥 남들과 비교하든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야, 요 정도 뭐 우리가 있으니까 이제 됐지 라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가나안 땅이 유업으로서의 풍성한 가치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네. 그래서 세상적인 시가와 잣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유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신앙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께서 그 유업의 가치를 평가해 주시고 매겨주시는데 직접적입니다. 그러면은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대로 이제 쭉 그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데요. 이 2세대의 특징들을 좀 제가 몇 가지 살피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는 난제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나 기독교 못 믿겠다 이것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목이죠. 그 민족들을 다 전멸하고 하나님께로 바쳐라 라는 그런 그 명령의 말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헤렘이라고 해요. 다 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일련의 이 일들 또 이 개념 이것을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개관을 다루면서 스쳐가듯이 이 주제를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말만 해놓고 그냥 지나가면 또 아쉬우실 테니까 제가 뼈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전멸하고 그리고 다 바치라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나름대로 그 땅에서의 또 민족에서의 또 그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당하다, 공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해 줄 때 일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 그럼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에 있어서 이해를 돕는 것의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신 생명은 결코 우리가 일부러 악하고 죄를 지어서 망치는 생명이 아닌 이상에 어떻게 해서 죽은 생명이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어처구니없이 당하고 그리고 막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처럼 그래서 억울하고 정말 비참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생명을 존귀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그 은혜의 측면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죄로 말미암아 만연되고 그리고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의 땅이 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400년 정도의 시간을 이미 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400년 정도의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인신제사 드리지 말아라. 안 된다. 폭력과 만행 부리지 말아라. 이거 안 된다. 매춘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서로 공격적으로 살면서 그렇게 죽이고 이렇게 해치고 하는 그런 못된 짓, 그런 건 문화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것이 그치지 않고 진행되고 진행되고 진행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지금 끝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당할 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헤렘이 이해가 간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언젠가 이 부분 설명 더 깊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그 전에 은퇴할지도 모릅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네, 두 번째. 이 광야 1세대, 죄송해요. 광야, 이제 가나안 1세대, 이제 광야 2세대죠. 이 사람들의 그 순종의 본, 정말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그 일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요단강을 도강하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우리 이스라엘 같다. 제가 아까 지도를 그냥 건너뛴 거죠. 아, 죄송하네요. 지금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뚱뚱해졌는데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가늡니다. 우리 막 이스라엘에서 돌아오신 우리 김창원, 원대영 집사님 네 분 저 보시면 감회가 새로우시겠네요. 자, 위에부터 내려오시면은 제일 위에 네모가 있죠. 빨간 네모. 그게 헬몬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안 보이죠. 그러나 그 푸른색 계통으로 보이죠. 거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밑으로 직사각형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 요단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밑에 마지막 네모는 사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지도에서는 저 줄기가 남북 줄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동그라미를 이제 타원형의 동그라미를 이제 열 몇 개를 쳐놨는데요. 그 열 몇 개를 쳐놓은 그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거기에 보면은 세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첫 번째 것은 르우벤입니다. 하나 지워주세요. 안 지워지나요? 예, 오른쪽 제일 밑에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 중간이 네, 잘하셨습니다. 갓. 갓이 나옵니다. 예, 갓이죠. 그 다음에 위는 므낫세인데 땅이 무척 크죠? 근데 저기 므낫세의 반만 저 땅을 이제 주었습니다. 왜 저 땅을 주었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나약한 그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걷기가 힘든. 그래서 그런 사정도 있었고 또 가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땅에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그냥 이 땅을 우리가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 모세 때 점령을 했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모세 때로부터 이 약속을 해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이 땅을 이제 여호수아의 또 승인 아래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도강을 하게 되는데 그 화살표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화살표가 지금 안 보이네요. 화살표가 어디 쪽이냐면은 그 직사각형 눕혀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직사각형 부분과 사해 그 사이에 화살표가 이제 서쪽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저기 나왔죠. 저기서 도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리고성은 바로 그 노란 광야에 평야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도강한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장정들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Circumcision.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은 뭐 물론이고 더 어렵습니다. 움직이기가. 근데 이것을 다 순종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러한 이들의 신앙이죠. 그리고 전쟁하죠.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타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복을 하는데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이제 그 땅을 취합니다. 한번 유다 지워주세요. 네, 유다 지워주드렸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반쪽 므낫세 지파가 그 다음 위에 네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로 이제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죄송해요. 제가 막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지파들이 이 땅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 타원형이 푸른색이 다 없어지면은 이제 저것이 이제 정착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다가 9장에 가보면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작은 족속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잡혀서 죽느니 지금 우리가 거짓말로라도 위장을 하고 나가서 화친 조약을 하자.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랑은 안 싸우니까 멀리서 온 척하느라고 이제 좀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깜빡 속았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화친 조약을 덜컥 맺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이제 들통이 금방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원망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의 원망이란 말이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불평이란 말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원망하면서 왔는데 근데 이 지도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런 건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 사람들을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알았으니까 이들을 종으로라도 삼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그 섬기미들로 우리가 세워주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계속 그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죠. 뭐 어차피 조약 맺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대화로서 잘 풀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기브온을 구해주러 가는데 이 조약 맺은 것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들을 생명을 걸고 가서 싸워줍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힘들고 자기 생명이 담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땅 분배가 참 이제 굉장히 그 더디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아홉 지파와 그 반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나눌 때 유다 지파가 선두로 나서서 이제 그 유명한 갈렙 있죠. 그래서 갈렙이 이제 헤브론 땅을 취하겠습니다. 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제 그 취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후속 타자들이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또 서쪽에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섰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자기 땅을 딱 이렇게 받은 다음에 딱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 불공평한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겠죠. 아니 우리는 이런 땅으로 이렇게 한 몫으로만 다 정해주면은 우리 어떻게 살라라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따지는데 여호수아가 또 말을 해주죠.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 한 몫 가지고 부족하구나. 아 그러면 더 취해도 돼. 거기 산간 지역이 있고 또 이렇게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너희들이 가서 그 잘 싸워서 정복해라. 그들이 비록 철거 병력 가지고 있지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네. 이러지 않고요. 우리는 지금 동으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철거 병력이랑 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또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신앙 위에 불안하고 또 좀 너무 억울하고 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이라이트는 22장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오른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전쟁을 하는 6, 7년 기간 동안에 약속이 다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장정들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은 다 거기다 남겨두고 그리고 그래서 들어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돌려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돌려 보내줬습니다. 근데 돌려 보내자마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분명히 중앙성소 하나밖에는 정통성과 인정을 받는 그런 그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좀 멀어지니까 이것들이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려고 해 하는 그런 소식이 딱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서쪽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대표자들을 파견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진상 이제 규명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멋대로 단을 짓고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거역하는 일인 줄 또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우리들에게도 죄를 짓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에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있는 땅이 너무 신앙적으로 황폐하거나 열악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땅으로 건너와라. 그럼 우리가 이미 취하고 다 나누었지만 거기서 나누어서 또 줄게 하는 그런 그 배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이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르우벤과 갓과 또 그 므낫세 지파 대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22장 22절 이하에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 단을 쌓은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사실은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끊어버릴까봐. 그리고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이제 후손들 얘기입니다. 이제 미리 이제 짐작해서 하는 얘기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의 한 공동체됨을 깨버릴까봐 이 단을 쌓음으로써 이 자손들에게 우리는 저쪽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의 정말 그 형제 자매들 그들과 한 공동체고 한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가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거나 갈라서면 안 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단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 설명이 충분합니까?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가나안 쪽에서 온 대표들이 다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맞추시면 제가 뭐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아, 우리가 섣불리 판단했구나. 겉으로만 보면 그건 완벽한 죄이죠. 제단을 함부로 쌓아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떤 이유서든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우리 후손들의 하나됨, 갈라서지 않게끔 그래서 그것이 한 신앙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몫을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민족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 이걸 지켜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아, 저 사람들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어 신뢰한 거죠. 이 대표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것도 맞추시면 뭐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기뻐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일촉즉발 전쟁이 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 서쪽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제단이 쌓여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전열을 가다듬고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들로부터 이 일을 듣고 나서 아 그럼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그들이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는 왜 상상을 못했을까? 우리가 너무 이게 메이저 에어리어를 우리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정말 이거 뭐 갑질할 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같이 이런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됨의 중요한 본질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경직됩니다. 신앙이 정확하면 이렇게 유연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뭔가 자꾸 왈가왈부하고 논쟁하고 그러는 것들은 지금 뭔가 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직된 것을 깨지 않으려고 애쓰는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자유해지고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근데 우리 종교가 그렇지 않아요. 종교를 가지면 더 딱딱해져요. 더 화석화돼요. 조금만 부딪히면 화르르 부서지고 그리고 아주 질깁니다. 그 질긴 맛 아시잖아요. 질긴 거.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한 그런 질긴 거. 신앙은 정확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앙은 정확하게 모르면 항상 자기 것으로 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배려와 신뢰와 나눔의 정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건너와라 우리가 나눠줄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짠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줄줄이 표현이 되고 소통이 되느냐라는 말이죠. 정말 이 사람들의 이 광야 2세대 가나안 1세대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업을 받는 사람들 유업자의 수준이고 의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기 그 축구 경기에서 멋지게 골을 넣었다라든지 아니면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받고 할 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영상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그거 자주 또 보시고 하죠. 그 골,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골 멋있게 넣은 거는 또 보고 해도 안 질리더라고요. 여호수아에서의 이 순종하는 이 세대들의 이 말씀 에피소드들을 볼 때마다 이거 또 보고 싶다. 지난 2, 3주간 여호수아서 준비하면서 또 보고 싶다 계속 그랬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우리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놓지 못하고 점점 푸석푸석해지는 화석이 되든지 아니면 질깃질깃한 가죽이 되든지 왜 그래야만 될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는데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 24장 15절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권면의 메시지 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할 것이다. 너희들은 우상과 여호와 사이에서 뭐 너희 갈 길을 택하라. 그러니까 꼭 그 말은 꼭 이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 등을 들쑥날쑥하고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도 많으실 거라고 제가 짐작은 합니다. 그건 오해세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23장, 24장을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물론 대상은 좀 달라지지만 2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평범한 말이지 않습니까? 평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칭찬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인정받는 이야기입니까? 여태까지 잘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적받으면 듣기 싫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참 곤경을 당하곤 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참 드물게 나오는 칭찬 표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죄송해요. 오늘 정말 참 많이 실족합니다, 제가. 살짝 해서 다행입니다만.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가나안 첫 세대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요건 찾아서 읽어드리는 게 좋겠네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지금 우리가 나눈 내용이죠.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가하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했던 가나안 1세대도 다 죽었답니다.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또 한 세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을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명확하게 광야 2세대, 가나안 1세대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들에게 본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하는데 결국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너무 섣부른 결론이세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일들을 잘 보면은 굉장히 평범해요. 그리고 상식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딱딱 이해가 되고 맞아요. 그런 일 다 잘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닥치면 우리는 잘 못하는 일들입니다. 아까 여호수아와 그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을 때 그거 풀어가는 과정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지파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금이 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죠. 근데 이제 가나안 2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고 시작을 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어두운 이야기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더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희망과 또 격려를 얻게 됩니다. 이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다른 또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유업의 땅에 살고 있지만 유업을 유업으로 누리지 못하는 나의 삶을 받았지만 삶을 삶으로 누리지 못하는, 내가 은사와 능력을 받았지만 내 은사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삶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 그분의 소유인 땅, 이제 1차적으로 땅, 그것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유업자로서의 의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들과 소통할 줄 아는 것, 배려하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었죠. 유업자의 의식은 뚜렷합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유업자의 삶의 방식이고 유업자의 삶의 수준이고 품위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유업은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퀄리티입니다.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냈다, 그게 아니라 삶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쉽지 않다는 것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삶을 누가 삽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우울증이 많은 세대에 그런 정말 삶에 대해서 내가 삶다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 될까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나요? 그래도 뭐 7, 80%는 되겠습니까? 뭐 8, 90%, 90%, 99%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삶의 현실을 정말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아유 뭐 나는 뭐 지금 죽어도 그만이고 뭐 그 말들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나의 삶을 누리질 못하니까 여기서 더 갖고 갈 어떤 소망과 동기부여가 없고 동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유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거는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마치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구원을 받았지만이라고 말할 때 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뭐 그런 표현, 그런 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성경적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산을 받고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녀로서는 남을 수 있다. 이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유업자의 퀄리티, 유업자의 수준을 회복하고 내가 그것은 사랑과 나눔과 배려와 소통과 하나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 붙들고 이것을 실행하면 정말 우리가 큰 유업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유업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삶을 나 유업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이런 간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업을 받았지만 그 유업의 위치와 또 자리와 모든 내용들은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모든 삶의 양상은 다르고 또 내용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것 가진 것 같고 더 나았고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또 지치고 또 거기에 휘말려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삶의 퀄리티를, 생명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삶을 자초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유업자의 이 품위와 수준은 엄청나고 아름다운 것이며, 이 모든 이 삶이,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유업자들로서의 삶을 잘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